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가장 완고했던 시대를 40년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드리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대로 세 개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구절별로 확인을 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말씀의 가장 앞단락인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대상,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구별되는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는 첫 번째로 그 기도의 시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힘들 때 힘을 주시는 분, 적들이 공격할 때 요새가 돼서 그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숨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성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나 자녀가, 때로는 내 이웃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과 질병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까지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힘들, 그전까지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배신하면 그때까지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 그 우상의 헛된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은이나 금이나 돌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만든 우상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직장 생활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그 좋은 일들은 다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그 무엇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로, 개인의 취향이라는 말로, 그럴듯한 말들로 자기들을 합리화하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 다를 뿐 여전히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방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방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방 민족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지 기도의 응답으로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 또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속이고 재산의 일부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단지 심판에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심판을 해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다시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를 물속에 던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를 물에 던지자마자 폭풍이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벌을 단지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희망을 다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심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을 바라보는 이방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제는 바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의 저희의 연약하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주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람 확산의 중심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또 인터넷, SNS 등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시고 비자 개방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선교사들이 늘어나도록 또 한인 공동체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슬람 확산의 중심지에 예수 그리스도 확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땅 가운데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나날이 주여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의 대상과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슬람 확장의 중심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선교사가 늘어나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에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